오늘이 입춘이었군요. 입춘이 아니라 여름으로 그냥 곧장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 켄터키주 같은 데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주 그 혹한 속에서 지내는 그런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왜 그런 할 수 없이 살겠지만은요, 투사대로 다들 오면 될 텐데. 예, 그런 생각합니다. 조사는 정말 뭐 자연재해가 그렇게 없는 곳이죠. 예, 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건강도 다 하나님께 주시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 지금 찬양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같은 시간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이 스스로 더듬어서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 하실 때 주께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비춰주신 그 모습을 잘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1장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네, 1장에는 인간 분석표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야,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거 봤습니다. 사람들이 참 악하다.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막 그러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무너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무너진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비뚤어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붙드는 그런 것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 더러움이 굉장히 아주 아주 저주스러운 것인 것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한 것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많죠. 뭐 내가 무슨 복음을 믿고 사는 그런 경우는 아니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웃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보시오. 예. 당신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잘 기준 가지고 사니까 나는 염려 말고 당신이나 염려하시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2장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저희들이 오늘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요, 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 철학자, 로마의 철학자이자 웅변가 그리고 또 이 극작가였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로의 네로 아시죠? 악독한 그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튜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교사로서도 어렸을 때 네로가 12살서부터 이렇게 쭉 예, 글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로마 황제의 이 교사가 될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아주 박학다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을 다 섭렵했던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확한 그런 도덕과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종교, 마치 종교처럼 됐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을 사람들은 와 놀라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세네카. 이 세네카라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그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면에 아주 박학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이상한 거는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히 유부녀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웠어요. 왜 그런지. 유부녀와의 끝없는 스캔들 속에 있었던 인물이 이 세네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아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막 이제 가지고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네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밀쳐내기 시작하고 귀향을 보내버렸습니다. 귀향 가가지고 이제 또 아주 장문의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그거는 네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뭐 이런 거 아첨하는 엄청난 아첨의 그런 예, 그런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돈도 받고 아주 요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로가 자결 명령을 내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목숨을 끊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사람이 비대하고 또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었는지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인 같은 거, 이 동맥 같은 거를 여러 군데를 끊어가지고 자결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사람들은 잔인하죠. 그래서 했는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는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좀 더 릴렉스하고 쉽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안 죽다가 엄청난 그런 거품들이 일어나가지고 거품이 질식해가지고 피거품이 질식해서 죽은 아주 비참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당시에는요 이런 세네카 로마 사람처럼 그렇진 않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쭉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렇다 자랑할 거는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율법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저울질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의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특별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favor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favor가 특별하게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그 당시에 이 바울 시대에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우리가 현대에 저희들이 살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밖에서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부류에 속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생활은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 즉 소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Professing Christian. Professing은 합니다. 내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받아 드린 적이 없는 그런 경우, 바로 이런 것에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복음을 경험한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였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계속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16절, 17절, 18절까지 16절, 17절을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로마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립해서 알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경험한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자였는데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고백이에요. 복음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복음이거든요. 즉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나는 죽었던 자고 예수를 붙잡아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의 필요함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교회 아주 약한 것이 정말 복음이 뭔지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일까요? 복음이 왜 생명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죄인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마음대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 죄의 무서운 갈고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사망과 멸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였도다. 이게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좋지만,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해도 도덕주의자 같은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복음이, 이 예수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 죽음에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복음을 붙들 때 그게 사실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은요, 이 salvation이라는 이 뜻은요, 이 구출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출. 구출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구렁이에서, 함정에서. 거기서 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맨 끝에는 결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나를 건져주는 것이 구출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내가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려면 나는 사실은 예수 몰랐을 때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난 철저하게 죽어 있었고 부패해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칭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복음이 생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는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카메라의 초점을 맞출 겁니다. 2장에서 카메라 집중, 그런 게 바로 이 지금 2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 1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요. 즉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지해요. 심판할 때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다면 저지하지 못하죠. 심판에 손가락을 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회를 붕괴시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지도 잘 알 때 자꾸만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죠, self-righteousness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이 pride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고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영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추한, 악한 그런 모습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그런 설득력이 있어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어떤 그런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모든 일에 사실은 기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는데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25장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뭐죠? 양과 염소 로 가름질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이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에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렇게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는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며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찌고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 즉 지극히 별 볼 일 없고 내 긍지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에 도움이 전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또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중복해서 이렇게 재차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참 잘 새기고자 합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몇 차례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제자들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으신 다음에 바로 이 어린 아기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 아기가 나의 어떤 긍지를 살려주고 나의 어떤 명예에 도움을 주고 이 어린 아기가 나를 선전해 주거나 내가 어떤 하는 선행을 갖다가 많이 말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극히 작은 자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좋은 영향력을 내가 원하는 어떤 나를 좀 세워주는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그 일이에요. 그것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직 마음의 선한 동기 하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겸허한 존재로서 그저 섬기는 그것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뜻을 알고 우리가 모두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소중한 자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사람은 쉽게 심판하는 성향이 있을까요? 사람은 이제 1절에서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참으로 도덕적 윤리적이면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판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왜 쉽게 심판하는 성향이 있냐면은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한 일은 잘 안 보여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뚜렷하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경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기준이 점점 뚜렷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재는 일은 쉬워져요. 틀렸다 맞았다 그거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어떤 일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그런 답을 많이 받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모른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판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아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이상하게도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않는 길은 우리가 흑백 논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나 자신을 보는 일이에요. 바르고 틀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르고 다른 것은 은혜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모든 걸 흑백 논리 가지고 달려드는 경우를 보면 자기에 의해 붙잡혀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것이 바로 이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흑백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면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흑백 논리 같은 거 그 사실은 보면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성경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면의 흑백 논리입니다. 성도님들 그 소설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읽으셨던 거예요. 뭐 많은 그런 아주 뭐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 비계덩어리라는 소설 아세요? 비계덩어리, 예, 비계살이 아니라 비계덩어리, 예, 모파상이 쓴 비계덩어리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예, 뭐 클래식이죠. 근데 그 내용 보면은 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 독일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경계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예, 마차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탔어요. 예, 뭐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 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춘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매춘부라는 걸 압니다. 이 여인도 굉장히 자기가 그런 그 위치라는 것을 잘 알고 굉장히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해요. 예. 근데 가다가 이제 이 국경에 갔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수비대가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무슨 저 서류가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수비대의 이 장교가 이 매춘부 이 여인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다 챘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전에 막 매춘부한테 더러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은근하게 압력 주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태도가 싹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춘부한테 막 그냥 한마디로 아첨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얼마나 생이 어려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참 많이 힘들었었죠. 에, 그러나 당신이 지금 참 위대한 일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면서 이 매춘부 여인에게 계속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몸을 다시 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한번 해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그게 헌신이고 희생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여인은 갈등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자꾸만 그렇게 부추기고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마차는 떠나게 됐어요. 장교는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매춘부 여인은 다시 마차에 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작게 대하고 더러운 짐승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예요.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순적인 기준이 바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내는데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함정에 빠져들어갔어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 우리가 이제 요한 뭐 1, 2, 3서를 보면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말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복음서에 한번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이거 두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그들은 우리 지금 무리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버려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우리가 아닌데 안 되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버려 둬라. 반대하지 않으면 지지 않다. 예. 바로 그것이 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뭔가 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적이고 틀렸고 폄하해버리는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성령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봤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좀 더 우리가 좀 들어가서 생각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마음속에 숨은 동기로 심판하세요. 동기의 문제예요. 사실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마음의 동기에서 말씀하실 때 뭐랬습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어떤 욕정적인 생각을 품는 음심을 품게 되면 그건 뭐죠? 간음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마음에 음심, 탐심, 뭐 어떤 살인, 어떤 파괴,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 속에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른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에 숨은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정중하고 형편을 살펴주는 그런 것이 결국 내가 겸손히 보이기 위함일 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 위선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겉과 속의 투명함이에요. 나의 동기에 이중성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빠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 자신도 저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오히려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도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몹쓸 짓이지만 내가 하면 어떻게 되죠? 선의의 과실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품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에 나무 도둑질을 했어요. 나는 뭐죠? 나는 잠시 빌린 거예요.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다시.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툴 같은 거 분명히 내가 갖다 놨어요. 그거 내가 분명히 그 남의 건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랬던 거 하면 어떻게 저 사람 저래? 치사하게. 그래 자기는 뭐예요? 아차네 까먹었네 이거. 뭐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남은 거짓말했어요. 저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나는 뭐예요? 아이 뭐 약간 과장한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신했어요. 그냥 나는 나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했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편견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죠? 편견이 아니라 깊은 심중에서 우러나는 확신이에요. 그런 거. 남은 못생겼어요. 나는 개성이 흘러넘쳐요. 뭐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그냥 비만증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저렇게 비만인가 그러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키와 체중의 완벽한 조절이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정한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버를 좀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중적이라면은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시니까는 좀 봐주시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야 되죠. 나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페이버를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시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죠. 정말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1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힘들다 절름거리다가 정말 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곧게 힘을 내서 걸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갖는 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바른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뭔가 그래도 좀 봐주시는 게 있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사랑일까요? 제가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징계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디스플린이 있을 때 어떻죠? 그런데 사랑 없이 디스플린 하면 문제예요. 그죠? 아이들은 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사랑이에요. 삐지 않게 하려고, 절룩거리는 것을 단단하게 세워주려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리 한쪽이 굉장히 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께서 그걸, 그 제가 기부스했던 걸 다 뿌려버렸어요. 그게 내가 더 한동안에 걷는 건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걷게 되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그건 사랑이에요. 부실 때는 뭔가 굉장히 위태로운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뭔가 불안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그런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안 하시면? 징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제가 대답은 안 하고 성경이 대답하는 걸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대는 왕과 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쌓아 올린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말씀하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상급을 쌓아 올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상에서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이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받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뭐 지옥의 진노같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지옥으로 빠지거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죠? 불 가운데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 대신에 완전히 그냥 초라하고 초췌해져 가지고 몸만 그냥 간신히 있는 그러한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나왔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오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영광 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 그런 종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린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무지와 내 자존심으로 나를 못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그냥 내가 좀 힘든 거 그것만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받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을 겨냥해서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끼쳐주시지만 정말 그 깊이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 꿀 같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잘 맞춰져 들어가는, 변화되고 깎아지고 깨지고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복음이 생명임을 절실히 고백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남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나의 심판을 쌓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예, 우리, 저도 저 그레이스 자매님한테, 김혁수 자매님한테 아까 오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친을 위해서 예, 연로하셨는데 그 장암이라고, 스토마 캔서라고 우리 들었는데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고통 덜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 끼쳐주시고 또 그 영혼의 주소가 확실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이는 그 가족들이